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중국 방문 기간 24개의 협정을 체결하는 등 경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와 모디 인도 총리는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총리는 이어 철도와 광업, 지방 교류 등 분야별로 모두 24개의 협력 문건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이 체결한 협력 문건은 현재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을 포함해 모두 1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또 가장 큰 걸림돌이던 국경 분쟁에 대해서도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군은 매년 상호 방문과 국경 지역 지휘관 교류 확대, 군사 비상 연락망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과의 정상회의에서 이들 국가들이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이란이나 다른 세력에 의해 아랍 동맹국들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미군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걸프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은 그동안 미국의 이란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을 요구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랍국 대표들은 또 탄도미사일 방어와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상호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팔에서 지진 구호 활동 중 실종됐던 미군 해병대 헬리콥터의 잔해가 중부 산악지대에서 발견됐다고 네팔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스와리 프리사드 푸델 네팔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잔해의 상태로 볼 때 생존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푸델 국방장관은 또 사고 현장에서 불에 탄 시신 세 구를 발견했으며 나머지 시신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헬리콥터에는 미 해병대원 6명과 네팔인 2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군은 지난달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재난지역에 50톤 분량의 구호품을 전달하고 273명을 이송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보스니아 당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을 지원해온 용의자 12명을 체포했습니다. 보스니아 검찰은 오늘 성명에서 용의자들에게는 불법으로 시리아와 이라크 사태에 개입한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보스니아 수사당국이 지난 8개월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테러 단속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폭탄과 탄약, 무기 등도 압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스니아 정부는 적어도 150명의 보스니아인들이 ISIL에 합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스니아는 지난 1995년 끝난 3년 전쟁 이전에는 급진 성향의 이슬람주의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세르비아계와 크로아티아계의 내전 과정에 보스니아 이슬람교도들을 돕기 위해 해외에서 이슬람 전사들이 대거 유입됐으며 이들은 온건 성향의 보스니아인들에게 급진 사상을 전파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에서 오늘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회담이 재개됐습니다. 키프로스는 현재 터키계가 중심인 북키프로스와 그리스계로 이뤄진 남키프로스로 나뉘어 있습니다. 양측 대표들은 오늘 수도 니코시아에서 지난해 결렬됐던 평화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회담 재개를 환영하면서 그리스와 터키계 지도자들이 포괄적인 성과들을 이룰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평화회담을 열었지만 키프로스의 풍부한 석유와 가스 자원에 수출 관할권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브룬디에서 최근 발생한 군사 쿠데타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최근 3선 출마를 선언한 피에르 은쿠룬지자 대통령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브룬디 군부는 어젯밤 자신들의 쿠데타가 실패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번 쿠데타를 주도한 고대 프로이트 니온바레 소장 등 군부 핵심 세력 3명은 정부 보안군에 의해 체포됐으며 곧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공포 정치가 한반도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미국 주요 언론들은 북한 인민무력부장 숙청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여성운동가들의 군사분계선 종단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지역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층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숙청 바람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공포 정치가 한반도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적 행동과 국가정보원이 밝힌 북한 지도층 내부의 숙청 바람에 대해 한국 국민들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5일 제3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북한 내부의 극도의 공포 정치가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현영철 북한인민무력부장 등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측근 인사들이 숙청됐고 특히 현영철 부장은 고사포로 처형됐다는 첩보가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에 성공을 주장하는 한편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연일 야간 포사격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한국 사회가 중심을 잡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선생님들의 역할, 특히 올바른 역사관과 교육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을 때 외국 유학생까지 나라를 지키려 귀국한 사례를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신념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굳건한 애국심을 키우는 것은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안팎에서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애국심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학창시절 은사님들이 계셨기에 미래의 꿈을 꿀 수 있었고 삶의 바른 가치를 가지고 소신과 원칙을 버리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제자의 앞날을 걱정하며 바른 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이 김정은 권력 기반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가 체제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됐다는 첩보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의 발표 외에 별다른 확인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13일 VOA에 국정원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여부를 잘못 예측했던 선례를 지적하며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이 사실이라면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를 체제 안정 여부를 가늠하는 변수로 규정했습니다. 브루스 백톨 텍사스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당과 군 최고위급 인사에 대한 숙청이 광범위하게 단행되고 있는 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 기반이 여전히 공고하지 못하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부 통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한계가 앞으로도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존 틸러리 전 주한 미군 사령관 역시 입증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면서도 김정은이 권력 공고화와 정권 안정을 위해 추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댄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아태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숙청을 북한 상황이 일각의 관측과 달리 평온하고 안정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이런 분석은 북한의 앞으로도 숙청의 바람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백돌 교수는 고사포까지 동원하는 김정은의 처형 방식이 최고위 인사들의 사소한 잘못에까지 반복 적용될 수 있다면서 후임 인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guy who replaces him, whoever that is, will certainly be very, very fearful.
전문가들은 권력 공고화를 목적으로 단행하는 거듭된 숙청이 오히려 체제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이 같은 숙청은 어떤 정치 체제 하에서도 공포 또는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 possibility that this type of execution signals real factionalism in Pyongyang.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파벌 간 경쟁을 심화시켜 북한 지도부 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석좌는 이번 첩보가 김정은 정권의 편집증적 성격을 드러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볼 때 단시일 내 김정은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이 나타나긴 힘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이 얼마나 취약하고 잠재적으로 불안정한지 여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노퍼 부회장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 시기가 그의 러시아 방문 직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The execution will come as a surprise to the Russians.
노퍼 부회장은 이런 정황이 러시아의 놀라움과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김정은 정권의 중대한 전략적 실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810 부대 산하 산창 양의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시찰에는 황병서 군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오세용 노동당 비서, 오일정 당 부장 등이 수행했지만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창 양의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건립된 곳으로 김재일 위원장은 김 국방위원장의 현지 지도 표식비 등을 둘러보고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현영철 북한인민무력부장 숙청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체제 불안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고 반대로 체제 안정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면서 이 사건이 김정은 체제에 대해 시사하는 의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AP통신은 13일 이번 사건이 김정은 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반대로 견고함을 보여주는지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공포 정치를 통해 체제 장악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고유환 동국대 교수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도 14일 북한 지도부가 야만적인 처형들을 통해 특권층 내 불안정성에 대응하려는 것인지 여부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북한 지도부가 고위 인사에 대한 처형을 통해 공포감을 조성하려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김제1위원장이 공포와 보상을 적절히 섞어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억누르려 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 당국자들은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처형의 잔혹성을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3일 만일 현영철 처형이 사실이라면 젊은 북한 지도자가 권력을 다지기 위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CNN 방송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 더 무자비하다는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 대학 교수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암스트롱 교수는 김 제1위원장이 경쟁자들과 잠재적 경쟁자들을 처형하고 있다며 김일성이 1950년대와 60년대 권력을 강화할 때 드러낸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현영철 처형에 관한 국정원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한국 국정원의 한 당국자가 13일 현영철의 처형 여부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후 국정원 대변인이 국정원의 공식 입장은 처형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사실 여부에 혼란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국정원의 정보 수집 방법이 분명히 알려지지 않아서 일부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분석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국정원의 주장은 맞는 경우도 있지만 자주 틀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결코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유엔에서 열리고 있는 2015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NPT 이행 비확산과 지역안보라는 제목의 실무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3년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발표한 이후 세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 관련국들과 함께 외교적 과정을 통해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노력은 당시 북한이 공동성명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미국은 북한을 결코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해야 하고 유엔 안보리 의무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에 5년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회의입니다. 지난 2010년 평가회의 이후 지난 5년간의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NPT 체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올해 회의는 지난달 27일 시작돼 오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개막회의 연설에서 북한을 NPT 관련 규범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ignore its obligations to undermine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북한은 계속해서 의무를 어길 뿐 아니라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국제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1985년에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지만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특별 사찰에 반발해 1993년 3월에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 노력을 통해 북한은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에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서해 도서지역 인근에서 이틀 연속 야간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3일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 이어 14일 연평도 인근 북방 한계선 NLL 북쪽 해역에서 야간 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14일 오후 7시 10분쯤부터 9시 40분까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함포와 해안포 등 19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NLL 남쪽 한국 측 해역에 떨어진 포탄은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이틀간 계속된 북한군의 포사격 훈련에 대해 심각한 긴장 조성 행위라 평가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13일에도 오후 9시부터 10시 25분 사이 백령도 인근 해상으로 함포와 해안포 등 13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 같은 북한의 야간 포 사격 훈련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야간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14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북한이 야간에도 사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시인 것이고 또 야간에도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앞서 북한은 13일 오후 3시부터 15일 자정까지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 NLL 이북 지역에서 포 사격 훈련을 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또는 4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자행된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수중 사출 시험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 소형화, 경량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또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추가 제재를 가하면 핵실험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장창건 이래 뭔가 성과를 거양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98년도에 우리가 최고인민회의 하기 전에 그러니까 국방위원장 제출대회 했잖아요. 그러면서 김정일 시대가 시작된 걸 알리면 대포동 1호를 쏘면서 시작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번에 위성 관제 센터라고 새로 만들었죠. 그것도 만들었고 해서 또 한 번에 그 위성을 발사하는 30절 전에 9월 달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좋죠.
김 교수는 다만 이번 서해 야간 포 사격 훈련과 SLBM 수중 사출 시험 그리고 당창건 70주년 장거리 로켓 발사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군사 도발로 보는 측면으로 보는 것과 좀 달라요. 서남해역 그거 하고 한 것은 군사적 도발과 위협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SLBM은 사실은 핵무력 경지 병진 노선에 따라서 미국이라든가 대외적 위협의 억지 효과와 그다음 대내적인 효과 이것이 이제 핵심이었던 게 것이고 그다음에 당창건 70주년을 해서 인민들한테 김정은이 맡아서 이제 거의 3년 반 넘어서 4년이 다 되는 이 시점에서의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어떤 통치력을 과시하고 그런 측면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르죠.
북한은 지난 9일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 해상에서 KN-01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13일부터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야간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가 세계 여성운동가들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 도보 횡단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판문점 대신 경의선 육로를 이용할 것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5일 세계 여성평화운동가들이 도보로 비무장지대 DMZ를 횡단하는 행사를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국 경로는 판문점이 아닌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단체 측에 권유할 방침입니다. 이는 남북 간 출입 절차와 과거 전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의를 거쳤다고 한국의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 데다 판문점은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지역인 만큼 출입경 통로로는 부적절하다며 남북 간 통행 절차가 합의된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여성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 DMZ 측은 예정대로 판문점을 거쳐서 입국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민크로스 DMZ 한국위원회 관계자는 행사의 취지를 살리려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에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정부가 허용을 DMZ 허용해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는 판문점을 통과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그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에 앞서 위민크로스 DMZ 회원 40여 명은 오는 24일 북한에서 판문점을 거쳐 한국으로 입경하겠다며 남북한 정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는 지난 4일 판문점 채널을 거쳐 이들 단체 입경 계획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위민크로스 DMZ 회원들은 오는 19일 평양을 방문해 북측과 공동 행사를 한 뒤 24일 한국에 입경해 한국 시민들과 함께하는 평화기원 행사를 연 뒤 26일에 출국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미군 병사들의 가족이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오는 18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병사 26명의 가족 49명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직 생존해 있는 외국의 참전 용사가 아닌 실종자 가족들이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오는 23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서울 현충원을 참배한 뒤 미군 유해 발굴 현황 브리핑과 6.25 전쟁 미군 실종 장병 추모식 등에 참석하고 판문점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참전용사는 7,800여 명에 달한다고 한국국가보훈처는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라진항 물류 사업이 곧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변 항구들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적인 신뢰를 얻는다면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연구소에서 14일 러시아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자로 나온 러시아 사회과학원 극동연구소의 알렉산드르 제닌 한국학센터 소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라진항의 물류 사업이 곧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or the project to become profitable, it's necessary that the Rajin port handle.
라진항 물류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간 물동량이 최소한 4,500만 톤은 돼야 하는데 올해 목표치가 150만 톤에 달한다는 겁니다. 제닌 소장은 이 목표치를 이루는데 특별한 정치적 장애물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항구들과의 경쟁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진항의 성공은 동북아시아에서 물류와 화물 수송 사업을 하는 국제기업들의 신뢰를 얻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08년부터 러시아 극동의 핫산과 라진항 간의 철로 개보수와 라진항 현대화 사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라진 핫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한국도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난해 말 시베리아산 석탄 4만 5천 톤을 라진항을 거쳐 한국 포항으로 시범적으로 운송했고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14만 톤에 달하는 2차 시범 사업이 실시됐습니다. 제닌 소장은 러시아가 극동지역 발전과 아시아태평양 시장 진출이라는 동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라진핫산 사업은 이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새 통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략국제연구소의 앤드류 쿠친스 러시아 유라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라진핫산 사업은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 관심사로 삼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coal project and these other connectivity projects, you know, if they are commercially feasible.
라진항을 거쳐 러시아산 석탄을 한국으로 수송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들이 상업적 타당성만 갖춘다면 북한 핵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략국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만큼 라진 핫산 사업에 관심을 기울일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Other countries are not really going to bind on to that or support that as long as the nuclear issue remains in the state.
러시아는 에너지와 기간 시설, 물류를 잇는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에 특별한 경제적 이해 관계를 갖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북한 핵 문제가 현재 상태로 있는 한 이를 지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그동안 라진 핫산 사업이 북한의 개혁 개방과 연결되기를 바라며 조용히 지원해온 사실은 흥미있는 대목이라고 차 석좌는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에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서울의 한 언론사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 북한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탈북민들과 한국에서 통일 강사로 일하는 탈북민들을 초청해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카네이션에 직접 다가드릴 SDC 인터내셔널 학생 대표들을 단상
5월 15일은 한국의 스승의 날입니다.
북한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탈북민들은 해마다 이맘때면 북한에 두고 온 제자들 생각이 많이 날 텐데요. 이런 사정을 감안해 한 신문사 주최로 올해 처음으로 북한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탈북민과 현재 한국에서 학교 사회통일교육을 강의하고 있는 통일강사를 초청해 서울 중구청 강당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통일신문사 김봉기 부사장의 설명입니다.
오늘 그 스승의 날 맞이해서 북쪽에서 교단에서 섰던 선생님들을 모시고 또 우리 한국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런 스승의 날 참 색다른 행사를 기획했는데 이런 행사를 기획한 거는 우선 탈북 북한 선생님들에 대한 위로와 그 다음에 또 함께하는 우리 한국의 학생들한테 어떤 통일의식을 심어주는 또 함께 통일을 생각하고 통일을 이렇게 보는 그런 마음을 다지는 그런 행사를 가져보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교사 일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격 요건이나 교육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을 하며 북한에서의 교사 시절을 그리워하는데요. 이곳에 참가한 선생님들은 이번 스승의 날 행사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문학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70년대부터 85년도까지 했어요. 직업혁명가라 해요. 예, 그리고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고 정말 교원이란 그 자부심과 하루하루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교단도 그립거니와 또 이제 그 학생들 보니까 진짜 내 자식 같고 제사 같아서 진짜 눈물 났어요.
10년 동안 이런 거 한 번 못 하다가 이번에 해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 있지. 우리 아이도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좋았어요.
북한에서 교사 경력 23년에 현재 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황혜란 탈북교사는 북한의 스승의 날은 매년 9월 15일 전국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교사 생활 20년 이상 된 선생님에게는 주석 자리를 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선물 전달 또한 한국과 비슷해 행사를 통해 북한의 제자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건 교육절이라는 날을 스승의 날처럼 이제 좀 대비를 하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교사를 위해서 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직업적인 혁명가라고 말해요. 이 애들이 잘 자라야 그 사이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교사가 담당하잖아. 그래서 교사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권위와 위치 이런 게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을 존중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교원 상점이라는 걸 따로 이제 각 군마다 하나씩 있어요. 한 번씩 이제 교사로서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순간이에요. 저도 엉망으로 살았던 시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이 있으면 학생들도 빠질 수 없죠. 행사에는 SDC 인터내셔널 스쿨 학생 30명이 참석해 탈북 선생님들에게 각각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달아주면서 스승의 은혜 노래와 함께 선생님들을 위한 합창을 들려줬습니다. 학생들이 부르는 스승의 은혜 노래를 감상하는 선생님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달아준 꽃을 꽂고 스승의 은혜 합창까지 들으니까 이 학생들이 마치 북한에서 만났던 제자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요. 이 다음이 통일되면 막 같이 가고 싶어요. 진짜 너무 감동돼서 눈물 났어요.
이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학생들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드린 거는 그냥 꽃 하나 달아드리고 노래 불러드린 것밖에 없지만 포옹하면서 정말로 고맙다는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해주실 때 오히려 제가 더 감동받고 제가 더 감사하고 이렇게 작은 배려와 사랑에도 크게 감동받아 주시는 그 귀한 마음에 제가 더 감사드리고
제가 직접 가르치 받은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북한에 계셨던 선생님이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예의를 갖춰서 선생님이시니까 꽃을 드렸는데 꽃을 달아드리고 노래도 했는데 꽃을 달아드리면서 달아드는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안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북한에 있는 학생들이 보고 싶다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 가슴을 울렸고 그 말 한마디가 나도 이제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고요.
통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학생들입니다.
한 번도 학교에서 배워보지 못한 그런 북한에 대한 사랑과 애틋한 감정을 이게 배우게 됐는데 통일을 염원하고 정말로 바래야겠다는 정말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꼭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비전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느끼게 되었고
내가 이 나라 이끌어가야 될 주역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현실로 다가왔고 진짜 내가 발벗고 나서야 될 때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린 중동 걸프 6개국과의 정상회의에서 확고한 안보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미 의회 상원에 의해서 하원도 이란 핵협상 타결 내용을 의회가 검토하도록 한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네팔 지진 현장에서 구호활동 중에 실종된 미 해병대 헬기의 잔해가 발견됐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인도와 중국은 총리회담을 갖고 100억 달러 규모 24개의 경제협력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열린 걸프 국가들과의 정상회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이곳 워싱턴에서 멀지 않은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의 휴양시설인데요.
네.
여기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중동 걸프협력회의 6개국과의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걸프지역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에 보다 확고한 안보 보장을 약속했고요. 또 이들 국가들이 위험에 직면할 경우 군사력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가 열린 이유가 바로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이들 걸프 지역 동맹국들의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워싱턴에 온 걸프협력회의 6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까지 모두 순위파인 6개 나라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예멘에서는 시아파 후티 반군이 순위파 정권을 위협하면서 대통령이 사우디로 피신을 했고 사우디의 주도로 반군에 대한 공습이 진행됐죠. 최근에는 이제 한시적인 휴전에 돌입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서 극단지 무장 단체가 영향력을 넓혔고 여기에 이란 핵협상 문제도 이들 이 걸프 국가들이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문제입니다.
네. 이란의 핵무기 우려가 없어지는 건 이들 국가들이 바라는 바일 텐데 왜 그렇죠?
이란 핵협상의 목적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고 대신에 이란 경제를 압박해온 관련 제재를 풀어주는 건 아닙니까?
네.
이들 순위파 국가들은요.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로 이란 경제가 나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시아파인 이란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이라크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협력 가능성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는데요. 이번 회의에 참석한 덜프 국가들은 이런 여러 안보 우려 속에서 미국의 확고한 안보 재공약을 원한 겁니다.
그러면 방문 목적이 달성된 겁니까?
완전히 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걸프 국가들은 원래는 새롭고 공식적인 안보 협정까지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죠. 오바마 대통령이 더욱 확고한 안보 보장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회의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걸프 지역이 큰 변화와 심각한 도전을 헤쳐나가고 있다면서 미국은 걸프 지역 동맹국들의 편에 설 것이며 이들에 대한 외부의 위협에 대응해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의로 실제 안보협력 태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미국은 이들 국가들이 직면한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따라서 군사훈련 확대와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지원 또 신속 대응 병력 확보를 위한 지원 등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걸프국 정상과 대표들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미국의 안보 공약에 감사를 표하면서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 핵 협상에 대한 우려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이란이 경제 제재 해제로 재원을 확보하고 중동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은 궁극적으로 걸프국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또 핵협상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란 핵협상은 어디까지나 협상일 뿐이고 넓은 차원에서 미국과 이란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른 중동 문제들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네, 이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는요. 온건파 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예멘에서는 인도주의적 휴전을 계속 지지하기로 했는데 이번 회의에 온 사우디 등은 예멘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반군에 대한 공습을 실시를 했는데요.
네.
따라서 휴전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지가 또 중요하죠. 또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국가 해법을 이제 미국이 지지하는 해법인데요. 이 걸프 국가들도 계속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6개국 중에 정상이 나온 나라는 두 나라뿐이고요. 특히 사우디 살만 국왕이 회의를 얼마 남기지 않고 불참 사실을 밝히면서 불화설이 제기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6개 나라 중에 쿠웨이트와 카타르만 정상에 참석했고 이제 나머지 나라들은 고위 인사를 이제 대표로 보냈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우디와의 불화설과 함께 최근 미국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란 핵협상 또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서 시아파 정부를 지원하는 문제 등 때문에 이런 걸프 지역 순위파 국가들의 불만이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백악관은요. 각국에서 이번 회의의 의제를 논의하는데 충분한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은 이 사우디 대표로 온 사우디 왕세자 또 부왕세자와는 별도로 만남을 가지고 70년간 이어온 두 나라 사이의 특별한 우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핵협상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협상 타결 내용을 검토하도록 한 법안을 채택했다고요?
네, 어제 하원에서 관련 표결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찬성 400대 반대 25로 채택이 됐기 때문인데요. 앞서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찬성 98대 반대 1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었습니다.
네, 이 의원 대부분이 지지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란 핵협상 내용을 이제 의회가 검토해야 된다는 건데요. 지지한 의원들은 미국과 동맹국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이번 협상에 대해서 의회의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법안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의회가 한 발 물러서서 오바마 정부의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끝까지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서도 이제 어제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대부분 지지, 공화당은 대부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다음 달 말까지를 이제 최종 타결 시한으로 정하고 핵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협상의 목표는 뭐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제한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고요. 대신에 이란에 대해서는 핵 관련 경제 제재를 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 의회가 채택한 법안은요.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제재를 해제하기 전에 의회에서 타결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한 건데요. 상하원에서 모두 채택됐기 때문에 곧 백악관으로 보내질 예정이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법안에 서명할 거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어떤 반응입니까?
이란은 그동안 이제 미 의회의 이런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의회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자간 협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경고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번 미 의회의 법안 채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팔 지진 사태 속보입니다. 지진 구호 활동을 벌이다가 실종된 미군 헬리콥터기 잔해가 발견이 됐다고요?
네, 미군은 오늘 오전에 수색팀이 잔해를 찾았고요. 또 미군 관계자들이 가서 미군 헬기의 잔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종 후 사흘 만입니다.
탑승자들의 생사 여부도 알려졌습니까?
안타깝게도 모두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존 위슬러 미 해병대 제3원정군 사령관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잔해 주변에서 불에 탄 시신 세 구를 수습을 했고 헬기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나머지 탑승자 가운데서도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종 당시 헬기에는 미 해병대원 6명과 네팔군인 2명 등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3명의 시신만 이제 수습이 된 것이죠. 또 위슬러 사령관은요. 실종된 헬기에 탑승했던 해병대원들은 힘든 상황에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용맹스럽게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 이 나머지 탑승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되겠군요.
네, 그런데 이제 잔해가 발견된 곳이 험준한 지형으로 접근이 매우 어렵고요. 또 기상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위슬러 사령관은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은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고요. 내일 다시 수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도 밝혀졌습니까?
아직 이 헬기가 잔해로 발견된 게 이제 추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추락이라면 그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고요. 다만 미 국방부는 실종 직전에 승무원으로부터 연료에 문제가 있다는 무전을 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기체 결함 가능성들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지에서 미국의 구호 활동은 계속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잔해가 발견된 휴이 헬기를 비롯해서 10여 대의 항공기를 네팔에 보냈고요. 또 50톤의 긴급 구호물자도 이미 지원을 했는데 계속 구호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 인명피해 집계에는 변화가 없나요?
수색 작업이 이제 진행되면서 조금씩 계속 늘고 있는데요. 지난달 25일에 이제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 있었고 또 보름 만인 지난 12일에 다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오늘까지 8,3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중국 방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틀째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두 나라 총리 간의 회담이 열렸군요.
네, 어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파격적으로 이 모디 총리의 첫 방문지 시안까지 가서 이제 모디 총리를 직접 성대하게 환대를 했었고요.
네. 네,
오늘은 베이징에서 모디 총리와 중국의 리커창 총리의 공식 총리 회담이 열렸는데 이제 모디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이 총리 취임 후의 첫 방문이었죠.
네, 총리 회담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모디 총리의 이번 방중은 경제협력 강화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두 나라가 이번에 이 철도와 광업, 정보통신, 또 제약업, 금융업 등 여러 분야에서 총 24개의 협력 문서에 서명을 했고요. 총 규모는 앞서 이제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이 100억 달러는 상당히 큰 규모군요.
그렇습니다. 모디 총리는 집권 후 해외에서의 투자 확대, 또 이를 통한 사회 기반 시설 개선을 통해서 인도 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초점을 맞췄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중국이 중요한데요. 모디 총리는 이번 방중을 통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특히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높이고요. 또 인도의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에 중국의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역시 이제 그동안에 인도의 사회 기반 시설 또 특히 이제 제조업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는데요. 특히 인도가 전국에 걸친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고 큰 규모이기 때문에 중국 외에도 일본 등 이제 고속철 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이제 수주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인도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더 많은 참여를 추진해왔는데 이번에 서명한 협력 문서 중에도 이 고속철도 부분이 가장 큰 규모로 이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두 나라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 국경 분쟁이라는 갈등 요소도 안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혹 있었습니까?
네, 있었는데요. 사실 뭐 중국과 인도는 이 국경 분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두 나라가 굉장히 넓은 국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과거 1960년대에는 국경 분쟁으로 전쟁까지 치렀던 경험이 있죠. 또 최근에 또 뭐 저희도 전해드렸었지만 긴장 상황이 고조된 적이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오늘 모디 총리와 리 총리는 국경 분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 합의를 했고 구체적으로 양국군의 상호 방문 또 국경 지휘관 간의 교류를 늘리고요. 또 군사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분쟁 상황이 악화되고 자칫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죠.
네, 이 모디 총리가 베이징에 이어서 중국의 상하이도 방문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제의 이제 중심지 아닙니까? 네. 모디 총리는 상하이로 내일 이동을 해서 중국 경제인들과 만날 예정이고요. 모디 총리는 이제 사흘간의 중국 일정을 바치고 17일에는 몽골, 또 18일에는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함경북도 동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겠고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7도, 신우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27도. 강계 오전에 맑고 오후에 약간 구름, 최저 6도, 최고 24도입니다. 해주, 개성 맑고 해주 최저 13, 최고 26, 개성 최저 12, 최고 27도입니다. 함흥, 장진 맑고 함흥은 최저 9도, 최고 27도, 장진은 최저 2도, 최고 16도가 되겠습니다. 해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는 19도. 선봉, 구름이 조금 끼고 최저 6도, 최고 20도. 원산은 맑고 최저 10도, 최고 27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9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중국 방문 기간 24개의 협정을 체결하는 등 경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와 모디 인도 총리는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총리는 이어 철도와 광업, 지방 교류 등 분야별로 모두 24개의 협력 문건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이 체결한 협력 문건은 현재 진행 중인 고속철도 사업을 포함해 모두 1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또 가장 큰 걸림돌이던 국경 분쟁에 대해서도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군은 매년 상호 방문과 국경 지역 지휘관 교류 확대, 군사 비상 연락망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과의 정상회의에서 이들 국가들이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이란이나 다른 세력에 의해 아랍 동맹국들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미군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걸프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은 그동안 미국의 이란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을 요구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랍 동맹국들과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랍국 대표들은 또 탄도미사일 방어와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상호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팔에서 지진 구호 활동 중 실종됐던 미군 해병대 헬리콥터의 잔해가 중부 산악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네팔과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스와리 프라사드 푸델 네팔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잔해의 상태로 볼 때 생존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헬리콥터에는 미 해병대원 6명과 네팔인 2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푸델 국방장관은 사고 현장에서 불에 탄 시신 3구를 발견했으며 나머지 시신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조사팀이 사망한 일부 해병대원들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재난지역에 50톤 분량의 구호품을 전달해왔고 273명을 이송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서부 안바르주의 주도인 라마디시 주요 정부시설을 장악했다고 이라크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라크의 한 의원은 BOA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도 라마디가 아직 ISIL의 손에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현재 라마디에 있는 군사령부 건물을 사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 요원들은 밤새 라마디에 폭탄 공격을 가하는 등 양측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ISIL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전투에 나선 이라크 정부군에 적잖은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앞서 올해 초 ISIL로부터 티크리트 지역을 탈환한 바 있습니다.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에서 오늘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회담이 재개됐습니다. 키프로스는 현재 터키계가 중심인 북키프로스와 그리스계로 이뤄진 남키프로스로 나뉘어 있습니다. 양측 대표들은 수도 니코시아에서 지난해 결렬됐던 평화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회담 재개를 환영하면서 그리스와 터키계 지도자들이 포괄적인 성과들을 이룰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키프로스는 지난 1974년 그리스 통합을 추진하던 쿠데타 세력을 터키군이 제압하면서 남북으로 분리됐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평화회담을 열었지만 키프로스의 풍부한 석유와 가스 자원에 수출 관할권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최근 3선 출마를 선언한 피에르 은쿠룬지자 대통령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부룬디 군부는 어젯밤 자신들의 쿠데타가 실패했음을 시인했습니다. 부룬디에서는 지난 13일 은쿠룬지자 대통령이 정상회의 참석차 탄자니아로 출국한 사이 쿠데타가 발생했지만 정부군이 곧바로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쿠데타를 주도한 고데프로이트 니온바레 소장 등 군부 핵심 세력 3명은 정보보안군에 의해 체포됐으며 곧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